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이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깨우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여서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의 깊은 마음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존재이기에 이 시간 다시 한 번 손을 모아 주의 자비와 궁휼을 구합니다. 부존자에게 말씀하시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사신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함께 깨우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주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마지막 주에 특강이 있고 여러 행사 때문에 2개월 만에 요엘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저도 좀 생소한 부분이 있고 우리 교우들도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하면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고 잘할 때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계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체결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따라서 선지자 요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서 이 메뚜기 재앙이 실제 자연 재앙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대로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사실은 2장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방 나라의 군대를 이끄시는 선봉에 서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 군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혹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강하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징계하시는 목적은 회개하여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2장 12절 말씀이 그거지요.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 메시지를 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회개될 것인지 13절 14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칠에만의 회개, 옷을 찢는 회개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현저히 다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웃었다가 갑자기 화를 냈다가 할 수 있습니까? 네? 확 이랬다가 웃었다가. 그런데 이거는 동시에 하는 게 아니죠. 시간차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롭고 인자한 얼굴로 바뀔 수 있는가? 회개만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가 이런 효력을 발휘하는 근거는 회개 그 자체에 있거나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쏟아 부어지고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 말씀 이후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장로들, 어니들, 젖먹이들, 신랑 신부 다 할 것 없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다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17절 이하에서는 회개 기도문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에 넣으신다는 말씀이 14장에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환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이 이방인으로 그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 역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를 전제로 한 기도문입니다. 흔히 언약 공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17절에 주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기도 응답의 근거가 우리의 애씀과 부르짖음과 우리의 어떤 금식과 기도에 달려있다고 하면 열심히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빛은 진노에서 웃음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에 기초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업입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범했을 때 모세는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모세의 간구의 기도의 근거는 바로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에 그 기도가 잘 나타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애굽 백성을 가리키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실 때는 언제고 이 백성들을 내팽개치실 때는 언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무책임한 분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이방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본문 2장 17절 하반절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대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말하게 하겠나이까? 지금 마치 당당하게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이나 또 다니엘서 9장이나 그 기도의 내용을 다 보면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이런 언약관계에 근거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에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면 나 어쩌지? 패가 망신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이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에서 먼 회개입니다. 그러나 내가 까발려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예가 더럽혀지면 그거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나보다 공동체보다 하나님 그분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진정한 회개가 사실은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심각성은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데 내가 범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그 마음의 자극을 받게 될 때 죄의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참된 기도, 진정한 회개 토대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떠함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에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18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죠.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속성, 성품, 그분의 성품의 속성의 시행의 결과인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무엇인가? 19절부터 2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용서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심판이 거두어지고 저주도 사라지고 복이 울려 퍼지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땅과 동물, 인간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과 하나님도 불화경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화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5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갚아준다라는 이 말은 법적 보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끼친 손해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한 일이 하나님의 잘못인 양, 그로 인한 피해를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죠?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파멸 이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시편 103편에서 말했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로 말씀입니까? 여러분,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회개하여 돌이켰다고 해서 살인자가 죽인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불륜을 범하게 되므로 한 가정을, 아니 두 가정을 초토화시켜버린 그 사람이 회개하여 돌이켰다고 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엊그제 1박 2일 동안 실행이사회 계획주 설교연구원 실행이사회로 모였는데 서창 목사님이 우간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는 아직까지도 일부 다처제예요. 일반적으로 아내가 셋입니다. 정실은 좀 좋은데 함께 살고 후실지는 움막 같은데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어야만, 직분자가 될 때는 반드시 아내를 한 사람 둔 그 남자만, 뭐 여자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직분자로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냥 내보낸다는 게 이게 뭐 그냥 두부 자르듯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들입니까? 살 길도 막막한데, 거두어주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유린당하는데, 그런 복잡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한 죄책감의 무게에 힘들어하실 때가 있지요. 말씀이 우리 속 깊이 들어올 때 과거에 지었던 죄가 더 생각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면 과거의 죄도 깨끗이 씻음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거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시킨 길 이외에 죄책감에 무게에 짓눌리는 이런 일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 이처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친히 용서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27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영예를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문나라 가운데서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뭡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능력 대결을 벌일 때 그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열방이 진정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 23절에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라는 이 말씀은 의를 가르치는 선생을 주시리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각주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NIV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의 선생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른 비를 의의 교사인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요엘서를 문맥을 보니까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늦은 비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선자 요엘이 바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말씀을 인용한 문맥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뭘 설교했습니까?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께서 지금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은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오시고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 사건을 요엘서의 흐름 안에서 이해했고 그래서 그 사건을 설명할 때 이것은 오늘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선자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요엘은 본문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말했어요. 이른 비를 내리시고 그 후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성령이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당연히 의의 선생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지 않고 그 후에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방언하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게 만드는 영입니까? 성령을 너무 좁게 이해한 거죠. 성령은 창조세계를 낳으시고 창조세계를 친히 보존하시는 영이시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솜씨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들에게 임하셔서 대적 세력들을 제압하시는 영이시죠. 예수께서 바로 그런 사역을 실제로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자를 감동시켜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마침내 의로운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특정인, 특정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 영을 부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말로 만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육체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창세기 6장 2절에 인생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말씀하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땅에 속한 자라는 말이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위에 성령이 쏟아부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객관적으로 인생들의 모든 죄악이 다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성령 강림 사건은 육신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을 다시 얻는 획기적인 영적 회복의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성취예요, 사실. 이처럼 의의 선생을 먼저 보내시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오심으로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못 견뎌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했습니다.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정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텐트를 칠 때 제일 중앙에 있는 폴대, 기둥, 여기에 제일 무게가 많이 실리죠. 그런 압박감을 갖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장막에 거하고 있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사실을 못게 했던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다 주셔서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나는 원한다. 바로 그 바람이 성취된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특수한 사람만 아니고 특수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게 된 것이고 이처럼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이 일은 저주받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바꾸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구속사역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 때는 그런 일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지요. 다윗도 바세바와 통관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참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성신은 성령님은 다윗에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역사하지는 않았는데 선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바로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바로 그때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찬송 막 기타 치면서 잘 부르더라고요. 뭐 의미를 알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로 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이는 환상을 보고 늙이는 꿈을 꾸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각 계층의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성령이 임한 결과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꿈과 환상은 계시의 수단이에요. 에스겔도 꿈을 꾸고 다니엘도 꿈을 꾸잖아요. 꿈도 해석하고. 따라서 자녀들을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이 말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사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사역이죠. 이 사실은 어디에 잘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우신 그때를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나를 드러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결국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유례 없는 풍성한 계시의 시대가 도래할 것과 성령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뭐 꿈꾸고 환상 보고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종결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성령께서 도무지 역사하지 않는가? 아니죠.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재상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빌립의 딸이 예언했습니까? 이 말씀의 성취예요. 구약시대 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기도 하는 일도 일어났지만 성령은 곧 사울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에 임했던 성령은 다윗이 그 정말 극악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직적으로 인간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은 우주적인 차원의 영향을 미쳐요. 탄식하며 강구하는 그 피조물의 강구를 성령께서 들으시고 인간으로 인해서 깨어진 이 피조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침내 이 온 우주 질서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나죠. 비유와 상징이에요.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던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진, 불과 연기, 빽빽한 구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지진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빽빽한 구름, 불, 연기, 지진 이런 언어들은 땅을 뒤흔드는 궁극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어떤 강력한 무엇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대 언어에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뭐 이당과 저당이 뭐 합했다,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또 어떤 획기적인 일을 뭐라고 말해요? 천지개벽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엘은 이처럼 단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국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이 날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마지막 때까지 전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말세지말, 말세 중에도 마지막 그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필피까지 변하니와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은 이런 시대를 거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증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해가 어두워졌죠. 예수께서 부활했을 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두워지고 부활했을 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나온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 특징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징조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안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내용이 요한 계시록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럼 실제로 막 뭐 해가 막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들은 대심판전에 행하실 초자연적인 기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보정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그때 재앙이 임했죠. 심판이 임했죠.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나일강 물이 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해가 어두워졌어요. 해가 빛을 잃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기사는 출애굽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한다는 것을 단순한 수사학적 과장이다. 그렇게 넘겨버릴 수는 없습니다. 모종의 사건을 우주적인 대격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새 방언을 말하는 이런 일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는가?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먹고 낮술에 취했구나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2장 16절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니 일렀으되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고 초자연적 방식으로 방언을 막아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체가 요엘서 모든 예언의 성취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취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의 혜택, 이 말씀의 은혜 안으로 끌려 돌아온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선자 요엘은 당시 무시무시한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다가 32절에 들어와서는 약속의 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차별적으로 임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신약시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시면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 말은 여호와님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불렀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부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누군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까? 은밀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로마서 10장에서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름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엘서 28장,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부분적 성취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과정은 점차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아니한 시대의 한 복판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무슨 우연이나 단순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12월 25일 주일에 큰 구원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큰 구원.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 이게 왜 큰 구원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오신 이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마치 정말로 하나부터 뭐 말할 수 없는 숫자까지 다 계획되어서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은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혼돈스러운 이 시대는 정도가 가면 갈수록 더할 거예요.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는 거의 실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엊그제 점심때는 또 제 아내 친구가 한국에 나와서 만났습니다. 그 제 아내 친구 남편이 1.5세인데 22년 만에 들어왔어요. 그래 정말 바쁜데 제가 가서 금요일 점심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 때는 포션을 딱 둬가지고 동성애자 2%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이런 장면 몇 프로 이게 다 이렇게 그 내용을 드러내야 영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문화적으로 거기에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본문 3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리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바로 그것은 우리가 남은 자 중에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단순히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인께서 임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터전을 마련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인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터전을 주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주께서 치밀한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실행해 놓으셨기에 나의 구원이 가능하고 우적인 대격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견제할 수 있으며 장차 주님과 연합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인생의 짧은 기간 동안 겪는 고통과 아픔과 허무의 정서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환난과 공고와 박해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헌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무게가 실리는 헌물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